세계 뉴스입니다. 정박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 고위관리가 9일 일본 도쿄에서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만나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박 고위관리는 이날 회동에서 북한의 도발적이고 무책임한 언사와 불법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역과 세계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위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박 고위관리는 아울러 불법 무기 이전을 비롯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임기 연장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북한 주민을 중국 당국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데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강제 송환 금지 의무 준수를 중국에 요구했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8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하마스의 인질 석방을 대가로 라파 공격 계획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채널 12 텔레비전에 따르면 번스 국장은 이번 전쟁을 멈추는 것을 하마스 소탕 작전의 완전한 중단이 아니라 쉼표로 간주할 것을 이스라엘 쪽에 촉구하면서 휴전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 문제도 이 사안과 연계되어 있음을 상기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스라엘 측은 강경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번스 국장이 만난 이스라엘 측 인사들은 네타냐후 총리 외에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모사드의 데이비드 바르니아 국장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하마스와의 휴전이 모든 방면에서 레드라인을 넘었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채널12는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넘게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핵심 쟁점은 휴전 안의 주제로 거론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평온의 해석에 있습니다. 하마스가 수락한 제안에서 이 문구는 전쟁의 영구적인 종료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파괴와 인질 석방이 완료될 때까지 전투를 멈추지 않겠다면서 영구 종전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어떠한 합의에도 반대해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하마스 측은 이집트와 카타르 등이 중재한 휴전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단의 라파 공격 계획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 CNN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라파로 진격하면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산 커넥티드 자동차들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8일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과 기술 관련 문제들을 미국이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이런 차량들을 통해 미국인들의 신상과 차량 내부의 대화 내용, 행선지, 운전 행태 등에 대한 엄청난 양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몬드 장관은 그러면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나 규제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27개 회원국 대사들이 8일 EU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 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해당 자금은 러시아의 침략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군사적 방어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의 90%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에 함재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한 양국 간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두 달여 동안 북한 남포 유류 항구에 최소 18척의 유조선이 입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탈취 등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북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4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15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3m, 서해 앞바다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한 양국 간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이 불법 행위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미 대선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과 관련한 질문에 동맹국이라 해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에 언급하는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미한 동맹은 굳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에 관해서 미국 조야 그리고 양당 상원 하원에 또 행정부에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의 이런 탄탄한 이런 동맹 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거기에 기반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접전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보도된 미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겨냥해 부유한 나라를 왜 지켜줘야 하느냐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1기 집권 당시처럼 방위비 협상을 둘러싸고 양국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과거사와 일부 현안에 있어 양국 국민들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면서도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을 위해 양국 경제협력과 인태지역, 글로벌 사회에서 양국의 공동 아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겠지만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건 인내해가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해선 이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음의 자세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외교 성과는 미한 동맹 강화, 미한일 안보협력 공고화라고 평가하면서 윤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유동성이 부각되는 가운데서도 미한 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 동맹 100주년 비전에 대한 합의도 이미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더욱더 포괄적으로 공고하게 발전시키고 또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또 대한민국과 미국의 공동 이익 또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동맹이 되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표출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 또한 불법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공격용 무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에 그 북핵과 관련한 대북 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악화된 한로 관계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북한 무기 도입 문제에 대해 러시아는 우리와 서로 다른 입장이고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러시아는 오랜 세월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온 국가라며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한 입장 차이에 따라 우리가 반대하거나 경계할 것은 하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공동이익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그런 관계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다섯 번째 취임식에 미국, 영국, 일본 측 인사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의 이도훈 주러 대사가 참석했다며 한국은 러시아와의 갈등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한국으로선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전략무기 개발 관련 지원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러시아가 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일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79주년을 맞아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에도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한 푸틴 대통령에게 주로 북한 대사관을 통해 축하 친서를 보내며 끈끈한 연대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잦아진 대러 축전 빈도에 대해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 관계를 과시하고 푸틴 대통령의 방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난 두 달여 동안 북한 남포 유류항구에 최소 18척의 유조선이 입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포엔 새로운 유류 탱크가 등장하고 서해상에선 유엔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의 운항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북한 남포 유류 하역 시설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에 길이가 약 70m인 유조선이 보입니다. 이 유조선은 바다 쪽으로 길게 뻗은 남포 유류 하역 부두 5개 중 한 곳에 선체의 가운데 부분을 밀착시켰습니다. 불과 나흘 전인 4일까지만 해도 이 부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유조선이 어딘가를 항해한 뒤 돌아와 유류를 하역하고 있는 정황으로 추정됩니다. 반대로 4일까지 바로 옆 부두에 정박해 있던 길이 85m 유조선은 8일자 위성사진에선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는 남포 유류항구를 드나드는 유조선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OA가 과거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남포 유류항구에는 해빙이 끝난 3월에만 최소 8척의 유조선이 입항했습니다. 이후 4월엔 7척, 5월엔 8일 현재 3척의 유조선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70여일 동안 최소 18척의 유조선이 남포 유류항구에 정박한 것입니다. 이 일대에 구름이 끼거나 위성사진이 촬영되지 않은 날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곳을 드나든 유조선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과거 보고서에서 유조선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유류양을 선박에 따라 만에서 3만 배럴로 추정해 매년 북한에 반입된 정제율을 집계했습니다. 이를 3월에서 5월 남포를 드나든 유조선 18척에 적용하면 이 기간 북한이 확보한 정제율은 최소 18만 배럴에서 최대 54만 배럴이라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북한이 연간 수입 한도를 초과하는 정제유를 반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In March alone, Russia shipped more than 165,000 barrels of refined petroleum to the DPRK.
특히 지난 3월에만 러시아가 북한에 16만 5천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보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3월 남포를 출입한 유조선 8척이 운송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8만에서 24만 배럴의 정제유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양입니다. 남포에선 새로운 유류 저장 탱크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 2월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분석해 남포 유류 탱크 지대 남쪽 한 지점에 원형 형태의 굴착 작업 흔적 2개가 보인다고 보도했는데 이 중 한 개의 유류 탱크가 완공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새 유류 탱크의 지름은 약 20m로 측정됐습니다. 또 바로 옆 부지에서도 계속 변화가 포착돼 이 자리에 조만간 또 다른 유류탱크도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최근 몇 년 사이 이 일대에 유류탱크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2022년 초엔 지름 23m, 높이 10m 안팎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탱크가 완공됐으며 같은 해 11월엔 지름 30m의 탱크가 발견됐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엔 바로 옆 부지에 지름 12에서 15m의 탱크 2개가 신설되고 10월엔 북부지대에 유류탱크 3개가 들어선 모습이 위성사진에 찍혔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이 일대에 유류 저장시설을 꾸준히 확충하면서 2018년까지 약 20개였던 유류탱크는 현재 35개로 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은 올해 초 유조선 저반시설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유류탱크와 유조선 저반시설을 확충하는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러시아로부터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유류를 공급받는 북한이 유류의 비축 역량을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이전은 불법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ny transfer above the cap should be considered illegal. And it's just further evidence that
이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안보리, 특히 대북제재 1718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만큼 더 이상의 제재는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미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가 독자 제재 등의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북한 유조선인 유선호는 현지 시각 9일 새벽 현재 북한과 중국 사이 해역에서 중국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유선호를 포함한 선박 27척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당시 안보리는 유선호가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불법으로 유류를 건네받았다며 각 유엔 회원국이 유선호에 대한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유선호가 북한 해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유선호를 포함한 유엔의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은 지난해부터 중국 근해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엔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안산 1호 등 최소 5척의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에서 유류 제품을 선적했다는 영국 합동군사연구소의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해에선 얼마 전까지 선적 미상이었던 유조선이 북한 깃발을 달고 이동 중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림바호라는 이름의 소형 유조선은 한반도 시각 8일 오후 9시경 한국 울산에서 동쪽으로 약 176km, 일본 시네마현 하마다시에서 북서쪽 약 92km 지점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잠깐 드러낸 뒤 사라졌습니다. 마린 트래픽은 이 선박이 외부로 발신한 선박 자동 식별장치 신호를 토대로 림바호가 북한 선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현재 국제해사기구 IMO의 선박 등록 자료에는 이 선박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북한 깃발을 달았지만 이후 2012년까지 키리바시 선적으로 운항됐고 그 후로는 줄곧 선적 미상으로 남아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원래부터 북한 소유였던 림바호가 키리바시와 선적 미상 상태를 거쳐 다시 북한 깃발을 달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혹은 2010년대 다른 나라로 이전된 림바호가 다시 북한 소유로 되돌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중고 유조선을 다시 구매한 것이라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탈취 등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속적인 외교적 압박을 통해 악의적 행위에 대한 북한의 비용과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6일 발표한 국제 사이버 공간과 디지털 정책 전략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미국과 동맹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국무부는 사이버, 디지털, 신흥기술에 대한 정책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들을 밝힌 이 문서에서 북한에 대해 다수의 국제 제재에 직면한 북한은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절도를 통해 통제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해커들은 군사기술 표적뿐 아니라 학계, 연구소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에 더해 북한은 전 세계에 수천 명의 숙련된 정보기술 인력을 파견해 부정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대응해 관련 정부기관과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적 압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조직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악의적 사이버 행위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저는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미국이 동맹, 파트너, 민간 부문과 협력해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절도, 정보기술 종사자를 통한 북한의 수익 창출 노력을 방해해왔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 사이버사령부, 국가안보국, 국토안보부, 법무부, 연방수사국이 북한의 악성 코드를 폭로하고 악성 사이버 인프라를 압수했으며 암호화폐와 경화를 압수하고 위협 정보를 민간 부문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한국과 함께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워킹그룹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 한일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워킹그룹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전 세계 관리들에게 북한 정보기술 종사자와 사이버 행위자들의 위협에 대해 브리핑하고 북한의 사이버와 암호화 위협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해외 지원기금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혁신적이고 안전하며 권리를 존중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디지털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등 동맹,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미한 상호방위조약, 미일 안전보장조약 등 동맹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은 사이버 영역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공개 성명을 지난 몇 년 동안 발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국방부와 함께 동맹국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사전 비상계획에 참여할 것이라며 기존의 상호방위조약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무력공격 수준에 준하는 사이버 공격은 이러한 조약에 따른 상호방위 의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첨단 분야 협력에 있어서는 미국이 올해 2월 한국, 호주,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일본, 스웨던, 영국과 함께 6G 무선통신체계의 연구와 개발을 위한 공동원칙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한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여러 나라들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 대한 포럼도 2022년 출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사이버 첨단 기술 회의에서 국제 사이버 공간과 디지털 정책 전략을 공개하며 동맹 파트너들과의 디지털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의 전략적 경쟁자들은 디지털 기술과 게놈 데이터 수집을 통해 자국민을 감시하고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me of our strategic rivals are working toward a very different goal. They're using digital technologies and genomic data collection.
또 중요한 공급망에서의 지배력을 무기화해서 정부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AI 기반 도구를 사용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임무는 외교를 통해 선한 기술에 대한 비전을 국제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7일 미국 사이버 보안 태세 보고서에서 전략적 환경을 설명하면서 북한 등이 제기하는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은 미국 정부, 민간 부문, 주요 인프라 네트워크에 대한 가장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이버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이란, 북한의 국가 행위자들과 초국가적 범죄 조직, 기타 비국가 행위자들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에게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악의적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사이버 위협을 방어하고 공동 보건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정부가 핀란드, 한국, 요르단 등 다양한 해외 파트너와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위협과 암호화폐 탈취 및 자금 세탁에 대해 경고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은 사이버 공격 사실과 암호화폐 탈취를 부인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이란, 중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미 국방장관이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를 돕는 이들 국가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8일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면서 북한과 이란, 중국 등의 대러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2025 회기연도 국방 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인해 러시아가 전쟁에서 상당한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상당량의 군수품과 미사일을 제공한 북한과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saw Russia engage North Korea, who provided quite a bit of munitions and missiles. The drones provided.
또한 이란이 제공한 드론은 러시아가 산업 기반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 외에도 다시 일어서 어느 정도 전세를 뒤집기 시작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그러나 이란과 북한, 중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혀 러시아가 불리한 전세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북한 등의 지원 덕분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창구를 통해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이런 종류의 지원을 제공하는 데 대한 우리의 심각한 우려를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engaged in the right channels to emphasize our serious concerns about the PRC.
아울러 여러 분야에서 계속 검토 중인 제재가 있다면서 이러한 제재가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두 나라는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새 회기연도 국방 예산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It will help us tackle the persistent dangers from Iran and its proxies. It will help us take on the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global terrorism.
이번 예산안은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의 지속적인 위험에 대처하고 북한과 국제 테러 조직 및 기타 악의적 행위자들의 위협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에 대한 침략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면서 필요한 경우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추격하는 도전인 중국과 러시아의 점점 더 공격적인 위협에 대처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에 세계적인 투쟁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의 안보는 강력한 목적의식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미국의 당면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e facing challenge, continue its risky behavior around the globe. A newly aggressive Russia with its unprovoked war against Ukraine.
브라운 의장은 우리의 추격하는 도전인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위험한 행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공격적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전쟁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모한 이란은 대리 세력 지원을 통한 전례 없는 공격으로 영내 분쟁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은 영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폭력적인 극단주의 조직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불안정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도전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당면한 위협에 대처하는 동시에 미래의 우발 상황에 대비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 모두가 긴박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가 이란 자동차 회사와의 협력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된 사안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과 이란, 러시아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주제 미국 대표부가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대한 운송용 차량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최근 이란을 방문한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이 이란 자동차 회사와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힌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차단과 제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우리는 이란과 북한 관계와 이란이 기존 유엔 제재를 위반할 경우 우려되는 특정 사안에 대한 그들의 잠재적 협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이어 현재로서는 공유하거나 언급할 만한 특별한 요소는 없다면서도 우리는 특히 북한과 이란, 러시아가 서로 다른 지역과 국제무대에서 부정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 3국 협력 확대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란 국영 완성차 회사인 사이파는 사회연결망 서비스 계정에 올린 글을 보면 이란을 찾은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이 현지에서 열린 수출 박람회에 사이파 부스를 방문해 북한은 사이파 자동차 그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자동차 제조업도 합리적인 수준이라면서 양국의 우호적인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면 양국이 자동차 산업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로는 이례적으로 지난달 23일 이란을 방문한 윤 경제상은 지난 2일 평양에 돌아갔습니다. 북한은 이번 윤 경제상의 이란 방문과 관련해 귀국 소식 외에 별다른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 외교부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북한 대표단이 수출 박람회에 참석해 정부 및 민간 부문에서 양국 무역 발전에 대한 회담을 열었다고 설명하고 군사 협력 의혹과 관련해선 편향되고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거론한 가운데 한층 진화한 미한 관계가 이런 압박을 상쇄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요구 수위가 달라지겠지만 크게 확대된 한국의 대미 투자와 글로벌 동맹 역할이 방위비 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4일 뷰의 워싱턴 톡에 출연한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과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국장의 대담을 노시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4월 30일 해체됐습니다. 미국과 50개국은 대북제재 감시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님, 앞으로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Well, I think there's no question that this is a setback because we're going from a UN mandated
확실히 후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던 국제적인 대북제재 조사가 다자간 성격으로 바뀌니까요. 관련 정부들은 대북제재 감시 목표를 지원할 연대를 모색할 겁니다. 다만 다자연대는 국제적 위임을 받은 기구만큼 효과적이진 않을 겁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유엔 총회 내에 혹은 유엔 밖에서 새 기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지에로 국장님,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데 유엔 밖에서 효과적인 기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Yeah, I think, you know, look, it's terrible that the panel of experts has gone away. The Russians shouldn't have vetoed it.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과 외교 활동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유엔 밖에 어떤 활동도 중국과 러시아엔 결정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저라면 이러한 자원을 다르게 쓸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 프로젝트를 담당할 인력이 줄잡아 10명이라고 합시다. 저는 국무부와 재무부가 그 10명을 제재의 실제 이행에 투입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문제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토론 전 영상에서도 바이든 정부가 무엇에 더 초점을 맞추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유엔 연단 뒤에서 여러 나라 대표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가 정말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이 점을 분명히 해둡시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2018년 이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근거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물론 러시아와 중국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과 동맹들도 그 보고서를 집어들고 제재를 실제로 이행한 건 아닙니다. 제겐 그게 진짜 문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의 핵심인데요. 대북 제재 이행에 이들의 협조를 끌어낼 방법이 있을까요?
I mean, we don't need it. I mean, the part of the problem is they're the ones violating it, right? When we talk about North Korea has access.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재를 위반하는 건 그들이니까요. 그렇죠? 북한이 국제 금융 체계에 접근하는 방법은 주로 중국을 통해서입니다. 러시아를 통한 접근은 덜하죠. 현재 러시아에 대한 제재 때문이죠. 그리고 북한의 현재 활동을 보면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적 측면에서 협력합니다. 아마 우주, 미사일, 핵 분야일 겁니다. 러시아가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단속 대상이 대부분 중국, 러시아와 연계돼 있어 제재 이행에 그들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죠.
역시 미국이 중국, 러시아 도움이 필요 없다고 보세요. 2017년에 러시아와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찬성한 적도 있었는데요.
I think that our objectives would be better served if we're able to cooperate with China and Russia in implementation.
우리가 중국, 러시아와 제재 이행에 협력할 수 있다면 목표를 더 잘 달성하겠죠.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시스템화에선 우리의 안무는 잠겨져 있지만 뒤쪽 울타리는 헐리는 중이에요.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길을 닫고 있어요. 북한이 갖지 말아야 할 물자를 공급하려고요. 따라서 우리에겐 분명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제재 수준에 필요한 압박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그렇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할 때보다 효과는 떨어지죠.
최근 북한 비핵화의 중간 단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장호진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고위층으로부터 중간 단계라는 것은 없다고 여러 번 확인했다며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VOA에 미국은 중간 조치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비핵화를 향한 진전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간 단계와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 사이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이 중요한 외교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조율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할까요?
First, I think that we shouldn't really be negotiating with ourselves about what North Korea will accept when it's
북한이 뭘 받아들일지에 대해 우리끼리 협상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관여할 의사가 없다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말이죠. 따라서 중간 단계에 대한 미한 양국의 접근법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지는 고려할 가치가 없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외교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접촉하려는 의지가 더 강해 보여요. 꼭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더라도요. 한국은 거기에 더 회의적인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북한이 미한 간 이견을 악용하려 한다면 그렇게 할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어느 한쪽과 외교를 하는 것이겠죠.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한국 측의 정치적 동기는 무엇일까요? 한국 고위 당국자가 왜 미국 고위층이 중간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걸까요?
Well, if I had to guess, I think the South Koreans realize that this president could be a lame duck in six months.
제 추측은 한국은 미국 대통령이 6개월 뒤면 레임덕에 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를 함께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은 비핵화 중간 단계에 속박되고 싶지 않은 거죠. 모두에게 나쁜 거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스나이더 소장의 말에 모두 동의합니다. 다만 6자회담에 직접 참여한 사람으로서 중간 단계란 어떤 모습일까라고 묻겠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매우 편안한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협상을 재개할 것이고 북한은 유엔 제재 해제를 요구하겠죠. 어차피 우리가 이행하지도 않고 있지만요. 우리도 이행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행하지 않고 있죠. 그것만으로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진 않을 겁니다. 1994년부터 내건 제안이죠. 훨씬 적은 걸 얻기 위해 미국이 훨씬 많은 걸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죠. 저는 그들이 말하는 중간 단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그저 선한 마음으로 핵물질 생산 중단에 동의할 리도 없고요.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건 북한의 천성이 아니죠. 따라서 미국이 무엇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은 동맹과 함께 대북 협상에서 뭘 내놓으려는 거지라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은 부자 나라니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얼마나 공정한 발언이라고 보세요?
The statement, I think, reminds everyone of President Trump's prior position. In the first,
이번 발언은 누구에게나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중 입장을 상기시키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이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맹 차원에서 한국의 전 세계적 관여 수준과 범위가 달라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적으로 한국에 직접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실제로 한국이 지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관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 공동 목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이 두 접근법의 손익을 어떻게 비교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떤 접근법이 더 나은지 판단할 때는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스나이더 소장님 말씀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그의 재임 시 입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가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에 관해 여전히 같은 생각인가요? 그리고 한국의 방위비 부담액은 미국의 다른 동맹들과 비교해 어떤 수준입니까?
Right, I think, you know, Scott is right. It's a different president, different government in South Korea, so that could
지금 한국에는 그때와는 다른 대통령과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진화할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양측이 얼마나 잘 통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본과는 공고한 관계를 맺었었죠. 한국과는 외교적 표현으로 중도적 관계를 유지했고요. 주로 대북 정책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조한 건 미국의 요구에 동맹은 놀라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였죠.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나토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말해온 것입니다. 미국은 나토에 많은 지원을 하지만 일정 수준의 방위비 지출에 동의한 국가들이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전반적인 초점이 될 것입니다. 미군 주둔, 핵우산, 확장 억제 등의 분야에서 말이죠. 손익 분석을 통해 양측에 동등하게 하거나 적어도 한쪽에 압도적으로 불리하지 않게 하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그런 상황을 볼 겁니다.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재임 시 집중했던 사안이니까요.
한국은 GDP 대비 2.5%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GDP의 2%에 미치지 못하는 나토 동맹 대부분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아시아 동맹보다 나토 동맹에서 더 많은 국방비 지출을 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도 하는데요.
It remains to be seen. It depends on how President Trump addresses the issue if he comes back into office. And see, we don't really
지켜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달렸습니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요소는 한국이 이제 미국 내 주요 투자국이 됐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국 투자의 상당 부분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적색주로 향하고 있죠. 따라서 이 사안의 정치적 문제도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구성과 상호작용에 따라서요. 의회의 실권을 누가 쥐느냐도 중요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했습니다. 이런 결정이 역시 안보와 미국의 이익에 어떤 전략적 결과를 가져올까요?
Yeah, I think that's also another added difference here where the architecture in
이 점도 과거와 달라졌어요. 동아시아, 더 넓게는 아시아의 안보 구조가 달라졌죠. 쿼드, 오커스 등의 한국은 거의 가입 직전에 있거나 적어도 느슨하게 엮여 있죠. 이런 연대는 상당 부분 트럼프 정부 때 시작된 대중국 정책의 변화에 기반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곧 정책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누가 이들 주요 직책을 맡느냐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마평에 오르는 많은 인사들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미국의 폭넓은 안보 구조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잘 압니다. 북한뿐 아니라 어떤 면에선 중국을 억제하고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행동을 저지한다는 점에서요. 유럽에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가능성을 주시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국방비를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약속을 했고 어떤 경우엔 약속 근처에도 못 갔으니까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2기 때 집중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바이든 2기 정부가 이 부분에 집중한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에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있는 상원에서 지원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나토 국가들이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지 못하거나 그럴 계획이 없다면 말이죠. 따라서 이것은 미국의 초당적 사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만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니라요.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바이든과 트럼프 정부의 접근법 차이가 장기적인 미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근 쓰신 책도 이 사안과 관련이 있죠.
Well, you're asking me to give away the, you know, punchline of the book. It's a spoiler. But
책의 핵심 really... 내용을 알려달라는 건데 그건 재미를 떨어뜨리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동맹을 글로벌 맥락의 광범위한 관계에 심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의 접근법은 양자 간 쟁점에 집중하는 듯이 보입니다. 더 광범위한 다자관계 차원에서 동맹을 다루기보다는요. 이렇게 다른 접근법이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강력하게 수렴되고 있고 여기엔 양측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과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북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4도에서 14도, 낮 최고 15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3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은 맑겠습니다. 평양의 최저기온은 13도, 최고는 24도, 안주는 최저 11도에서 최고 23도입니다. 양덕은 10도에서 23도, 남포기온은 최저 12도에서 최고 23도, 신의주는 13도에서 19도, 중강은 9에서 2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황해 남북도와 경기도 지역도 맑겠습니다. 해주의 기온은 최저 12도, 최고 19도, 용현은 최저 11도, 최고 21도로 예상됩니다. 개성의 기온은 11도에서 22도, 사리원은 최저 12도, 최고 23도, 신계는 11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날씨입니다. 함흥은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는 27도. 장지는 오전 구름 많고 오후엔 맑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5도, 최고 20도. 해산은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6도, 최고는 25도입니다. 원산은 맑겠습니다. 14도에서 2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청주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는 18도. 선봉은 오전 구름 많고 오후엔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 8도, 최고는 15도입니다. 삼지연은 구름 많고 최저 기온 4도, 최고 기온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 해상 오전 맑고 오후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엔 0.5에서 1.5m, 오후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오전 오후 1에서 2m로 예상됩니다. 서해는 전 해상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2.5m, 먼 바다는 1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5월 10일 금요일 B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B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함재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중동지역 목표는 이스라엘의 안보와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완화,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에서 하마스에 의해 납치된 인질들의 귀환, 그리고 가자지구에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더 자유롭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임시 휴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마스가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중재자들이 마련한 제안에 다시 한번 동의하지 않자 인질들의 귀환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한 휴전이라는 마지막 목표는 비극적으로 멀어졌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협상이 타결되면 하마스 지도자들이 성명에서 공개적으로 주장한 많은 것들을 달성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협상에 방해물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와 이스라엘을 거쳐 하마스로 넘어간 새로운 제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 제안을 내놓는 것은 상당히 중요했는데 하마스는 그것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If they did accept it, it would allow for an immediate ceasefire.
밀러 대변인은 만약 하마스가 이를 받아들이면 가자 지구에서 최소한 6주간의 즉각적인 휴전이 가능하게 돼 자신들이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보아온 인도주의적 지원 작업을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한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만약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적대 행위가 없어진다면 유엔과 파트너들은 훨씬 더 많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하마스가 이 협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며 그들은 왜 자신들이 이 협상을 거부하는지 국제사회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지금은 하마스가 가자지구 휴전의 장벽이자 장애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한 진정한 안보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위한 경로를 만드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다보스 포럼에서 블링컨 장관이 말했듯이 문제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는 것이며 물론 이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결정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하마스는 휴전 제안을 또 한 번 거부하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 책이에요.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정박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 고위 관리가 9일 일본 도쿄에서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만나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박 고위 관리는 이날 회동에서 북한의 도발적이고 무책임한 언사와 불법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역과 세계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위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박 고위 관리는 아울러 불법 무기 이전을 비롯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임기 연장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망명신청자를 포함한 북한 주민을 중국 당국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데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강제 송환 금지 의무 준수를 중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8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하마스의 인질 석방을 대가로 라파 공격 계획을 중단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채널 12 텔레비전에 따르면 번스 국장은 이번 전쟁을 멈추는 것을 하마스 초탕 작전의 완전한 중단이 아니라 쉼표로 간주할 것을 이스라엘 측에 촉구하면서 휴전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 문제도 이 사안에 연계돼 있음을 상기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측은 여기에 강경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번스 국장이 만난 이스라엘 측 인사들은 네타냐후 총리 외에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모사드의 데이비드 바르니아 국장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하마스와의 휴전이 모든 방면에서 레드라인을 넘었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채널 12는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 넘게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핵심 쟁점은 휴전안의 주제로 거론되는 지속 가능한 평온의 해석에 있습니다. 하마스가 수락한 제안에서 이 문구는 전쟁의 영구적인 종료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파괴와 인질 석방이 완료될 때까지 전투를 멈추지 않겠다면서 영구적인 종전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어떠한 합의에도 반대해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하마스는 이집트와 카타르 등이 중재한 휴전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단의 라파 공격 계획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 CNN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라파로 진격하면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산 커넥티드 자동차들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8일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과 기술 관련 문제들을 미국이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이 차량들을 통해 미국인들의 신상과 차량 내부의 대화 내용, 행선지, 운전 행태 등에 대한 엄청난 양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몬드 장관은 그러면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나 규제를 비롯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 EU의 27개 회원국 대사들이 8일 EU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 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이 자금은 러시아의 침략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군사적 방어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자금의 90%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사용되고 나머지 10%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될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EU는 2027년까지 중앙은행 압류금에서 발생하게 된 관련 수익을 최대 376억 달러로 추산하고 이것들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킬로헤르츠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